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의 시신에서 독성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했습니다. 칼리드 아부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4일 김정남 씨가 피살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BX는 현재 화학무기로 등록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경찰은 언론 보도문을 통해 말레이시아 화학국으로부터 김정남 씨의 얼굴과 눈 점막 부위에서 VX로 불리는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는 잠정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기구인 화학무기금지기구의 대변인은 2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화학무기 사용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화학무기금지기구는 필요할 경우 전문 지식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BX는 신경작용제 독극물인 사린가스보다 피부 노출에 따른 독성이 훨씬 강해 피부에 닿을 경우 즉각 씻어내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보수 정치행동회의 연설에서 최근의 언론 매체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인사들의 최대 연례 모임인 이날 행사에서 언론인들이 보도에서 익명의 출처를 인용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매체들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 속에서 자신이 나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출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람들을 출처로 인용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최근 해임된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관련 기사에서 9명의 전현직 정보 출처를 인용한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사를 거론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거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압박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분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엄청난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하기만 하면 중국은 매우 쉽게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라는 점을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부 알바브 인근 마을의 검문소에서 24일 잇단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65명이 사망했습니다. 터키 당국자들과 현지 언론들은 사망자들 가운데 많은 민간인들과 함께 반군 또 적어도 2명의 터키군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터키군과 시리아 반군이 ISIL로부터 알바브 인근의 전략 요충지인 수리안 마을의 대부분을 탈환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이번 공격은 시리아 반군의 보안 검문소에서 발생했습니다. 터키 고위 관리들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맞서 싸우는 쿠르드족에 대한 미국의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오메르 셀릭 유럽연합 담당 장관은 최근 폴란드에서 기자들에게 만일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에게 지원되는 중화기와 장갑차 등이 터키와 협력하고 있는 시리아 내 반군에게 지원된다면 ISIL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터키는 쿠르드 민병대를 테러단체자 30년 이상 터키에서 반란을 벌여온 쿠르드 노동자당의 한 분파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의 노동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에마누엘 라우션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은 휴먼라이츠워치가 전적으로 편향된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을 선전하고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신뢰받는 인권단체로 간주되는 휴먼라이츠워치에 대한 이스라엘의 성격 규정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나는 마법 양탄자의 배경이었던 중동의 하늘에 이제는 사람을 태운 택시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 비행기는 이제 인간의 삶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술을 펼치기도 하고 또 물건을 배송하기도 하고요. 촬영을 하는데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택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중동에 위치한 국제도시 두바이에서 오는 7월부터 무인 항공기 드론을 이용해 택시 운행을 시작하는데 100kg 미만의 사람 한 명을 태울 수 있고요. 최고 160km의 속도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드론 택시는 통제센터의 조종을 받아서 운행이 되는데요. 비상시 착륙 또는 장애물 회피 같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7월까지는 다양한 검증 작업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두바이는 이미 무인 운전 방식의 전철을 운영하고 있고 오는 2030년까지는 운송수단의 25%를 무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술과 함께 인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된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신의주와 개성 역시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예상됩니다. 함흥은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 기록하겠고요. 끝으로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The Nolans의 노래입니다. I'm in the mood for dancing. 춤추고 싶어요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I feel like dancing, ooh.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틀간의 멕시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두 장관의 이번 멕시코 방문은 최근 국경 장벽 건설과 이 불법 이민자 단속 등으로 잔뜩 경색된 두 나라 관계를 풀어보려는 그런 행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중국을 이 최고의 환율 조작국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일본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 이 조기 퇴근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 새 행정부의 주요 강요 두 명이 멕시코를 방문했군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틀 동안 멕시코를 방문했습니다. 두 장관은 에니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을 포함해서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 미구엘 엔젤 오소리오 총 내무장관 등 멕시코 정부의 주요 강요들과 면담했습니다.
예, 그 요즘 멕시코와 미국과 멕시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공약했던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이 국경 장벽 건설 문제에서부터 미국이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 탈퇴 문제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 움직임을 강화하면서 멕시코 정부가 잔뜩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목요일에 이 백악관에서 있었던 미국 주요 기업인들과의 자리에서 두 장관의 멕시코 방문이 매우 힘든 여행이 될 것이라고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장관의 멕시코 방문이 그래서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이 회담에 이어서 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무장관은 지금 멕시코인들 사이에 이 미국 정부의 정책이 멕시코 국민과 멕시코 산업에 피해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데가라이 외무장관은 또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요?
네, 틸러슨 장관은 미국과 멕시코는 강력한 주권 국가들로서 때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면서 앞으로 계속 이견을 달리하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경 장벽 건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 틸러슨 장관과 비데가라이 장관 모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는 두 장관들이 이 멕시코 정부 관료들과 어떤 얘기를 논의했는지 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틸러슨 장관과 켈리 장관이 엘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도 만났죠?
네, 이 페냐 니에토 대통령은 목요일 이들 두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성명을 발표하고요. 미국에 있는 멕시코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멕시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는데요. 틸러슨 장관과 켈리 장관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대량 추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또 미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예, 제 켈리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를 군사작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백악관에서 이 주요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속도로 정말 나쁜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멕시코인들을 가리켜서 나쁜 사람들이라면서 불법 이민자들을 가리켜 군사작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예.
이날 오후에 이 켈리 장관이 바로 군을 동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밀한 작전이라는 의미에서 이 형용사적인 표현으로 군사라는 말을 썼을 뿐이라면서 해명했습니다.
예, 그 미국의 언론들은 두 장관의 이번 멕시코 방문 목적이 최근 경색되고 있는 두 나라의 관계를 조금 완화하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 주에서는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이 CPAC 연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금요일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현안을 얘기하는 가운데 이 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에 대해서 장벽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또 예정보다 먼저 곧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서 멕시코 정부와의 마찰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율 조작국 발언에 대해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이날 보도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국을 이 환율 조작의 그랜드 챔피언, 최고 우승자라고 비꼬아서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경수항 대변인은 금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중국은 위안화 환율을 저평가해서 대외 무역에 이익을 얻을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고 있다는 논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수출 위주의 국가들은요, 환율 차이를 통해서 무역 수지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환율은 국제 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위안화의 약세, 그러니까 이 평가 절하 기조를 추구해왔습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나라답게 이 자국의 통화가 약세에 있어야 이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경제 정책이 이 중국산 물건을 수입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인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이 위안화 평가 절상을 요구하면서 위안화의 가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줄곧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비판해왔었죠.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 자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즉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스티븐 무누신 신임 재무장관이 중국의 환율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재확인한 겁니다.
네, 자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은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랜드 챔피언, 최고 우승자 발언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다고요?
네, 이 경상 대변인은 만약에 중국이 꼭 그랜드 챔피언이라는 이름을 붙여야겠다면 중국이 그랜드 챔피언인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이 환율 조작의 그랜드 챔피언이 아니라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 경제 발전의 그랜드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또 중국에는 지속적으로 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없다면서 해당국은 정확한 근거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길 바란다면서 미국을 에둘러서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드디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제 시행에 들어갔군요.
네, 일본 정부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모든 근로자들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제를 도입했습니다. 그야말로 뭐 특별한 보상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금요일이 바로 시행 첫날이었습니다.
예, 자 직장인들로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일 텐데요. 일본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한 거죠?
네, 일본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본 정부와 경제계는 직장인들이나 근로자들이 이 조기에 퇴근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그 시간에 쇼핑이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소비 활동을 늘려서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본의 직장인들은 전 세계에서 근무 시간이 길기로 또 유명한데요. 이런 근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전국에서 130여 개 기업이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시행 첫날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본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이 오후 업무를 끝내고 퇴근할 것을 적극 권장했고요. 유명한 도쿄 시내 거리 곳곳에서는 상품을 팔기 위한 특별 행사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식점과 백화점, 여행업체, 숙박업계도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의 특별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였고요. 동네 편의점, 슈퍼마켓에서도 특별한 금요일을 맞아서 일본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만한 다채로운 상품과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홍보하고 나섰다고요?
네, 아베 총리도 이날 조기 퇴근해서 도쿄 야나카에 있는 사원에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국립 서양 미술 관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의 각 부처 장관들도 3시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서둘렀는데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로 직장인들의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고 또 소비가 활성화돼서 일본 경제가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은 이날 이 첫 번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2017년도 예산안 심의 표결을 다음 주로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가 한국에서도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도 매달 마지막 금요일을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로 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역시 한국의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일본과 달리 이 4시 퇴근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정착 여부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 효과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워싱턴 교회에서 보수 진영 행사인 보수 정치 행동회의, CPAC 연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금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해 8월부터 노스다코다 주의 연방 소유지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둔 시위대가 목요일 강제 퇴거 명령으로 해산됐다는 소식, 또 손전화와 같은 휴대용 기기를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수 정치 행동회의라고 하면 미국 보수연합이 주최하는 연례 회의를 말하는데요. 미국 보수계 최대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서 막을 올려서 토요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여러 보수 정치인들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요. 켈리앤 콘웨이 선임 고문과 스티븐 배넌 수석 전략가 겸 고문, 라인 스프리버스 비서실장 등 이 백악관 주요 인사들이 무대에 올라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면서 백악관과 언론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도 언론에 대한 쓴소리로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모든 미디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면서 다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언론을 비판하는 것임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I'm against the people that make up stories and make up sources. They shouldn't be allowed to use sources.
네, 가짜뉴스와 가짜정보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정보원을 언급하며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정보원이 누구인지 이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정보원들의 말을 인용한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기사는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미디어에 대한 공격으로 연설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곧이어서 새로운 보수운동의 비전을 제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보수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를 밝혔습니다.
The core conviction of our movement is that we are a nation that put and will put.
네, 이 보수운동의 핵심은 바로 미국 국민이 우선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자 참석자들로부터 큰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작업을 매우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할 것이고 마약 거래상이나 살인자와 같은 나쁜 사람들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이 불법 이민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새로 마련 된 엄격한 지침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그 밖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건강보험 일명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키스톤 엑셀 송료관 건설과 다코타 액세스 송료관 건설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송료관 건설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 중단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건설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을 열었죠.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은 또 세율을 낮추고 규제를 줄여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게 하고 군인들과 전역 군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들어봤고요. 그에 앞선 23일 목요일에는 어떤 문제가 거론됐습니까?
네. 펜스 부통령을 포함해 이달 나온 인사들 역시 언론에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배넌 백악관 고문과 프리버스 비서실장이 언론 공격에 주력했는데요. 배넌 고문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y're corporatist globalist media that are adamantly opposed to a economic.
네, 배넌 고문은 조합주의와 세계주의를 추구하는 언론이 한사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민주주의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경제적 민주주의는 경제와 노동, 자본 형성 등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조하는 정책인데요. 경제 민주주의자들은 보통 세계화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의 이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서 탈퇴하고 북미 자유무역 협정과 미한 자유무역 협정 등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한 것을 이 경제적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이 CPEC 회의는 보수계 최대 행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수천 명이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당 역시 회의를 열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원들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토요일 전국위원회 의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낸 톰 페레스 씨와 미네소타주 출신 연방 하원 의원 키스 앨리슨 씨가 주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계속됐던 이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반대 시위대가 마침내 해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 등 시위자들이 노스다코타주의 연방 소유지를 점령하고 추운 겨울을 버티며 농성을 벌여왔는데요. 노스다코타주 당국이 봄철 홍수로 농성지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후 2시까지 스스로 농성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예, 자, 체포 경고까지 있었군요. 이 시위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자진해서 떠났습니까?
네, 대부분은 퇴거 시한 전에 농성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퇴거 시한이 지난 목요일에도 수십 명이 남아서 버텼는데요. 결국 당국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과 법 집행 요원들이 농성장의 천막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동안 청소 작업반원들이 빈 시설에 불을 지르며 농성장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시위대가 이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에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시위를 벌여왔는데 결국에는 이 송유관 건설이 마무리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송유관 건설을 임시로 중단시켰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이를 뒤집으면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이 덕버검 노스 다코타 주지사 등 지역 정치인들은 송유관 건설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환경운동가 등 시위대는 송유관에서 원유가 새어나와 이 현지 인디언 주민들의 식수원인 미주리강이 오염될 염려가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북한에서도 요즘 이 손전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죠. 거리에서도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흔히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 손전화를 자주 들여다보게 되면 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인들이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 미국인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바로 손전화 같은 이 휴대용 전자기기로 이메일과 문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소셜미디어 등을 확인하는 거라고 합니다. 미국 심리학협회가 미국인의 스트레스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목요일에는 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대용 기기와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연구 결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연구진은 스트레스 강도를 0에서 10까지로 나눴는데요. 휴대용 전자기기로 이메일이나 문자, 소셜미디어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5.3인 반면 스마트폰을 가끔 확인한다는 사람의 스트레스 강도는 4.4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쉬는 날에도 회사 이메일을 확인한다는 사람의 스트레스 강도는 6으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네. 자, 미국인들이 이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건 그만큼 휴대용 기기 또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 10년간 휴대용 기기와 소셜미디어가 미국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성인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99%, 그러니까 거의 다가 TV를 포함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사용은 과거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지난 2005년엔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7%였던 데 반해서 2015년엔 65%까지 치솟았고요. 특히 18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 층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은 12%에서 9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휴대용 기기를 이용해서 이른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거의 일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 심리학협회의 링 버프카 부회장은 대부분의 미국인이 이 휴대용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학기술이 여러모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반면 지속적인 사용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봐도요, 응답자의 65%는 전자기기와 거리를 두는 것이 정신건강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동일하면서도 실제로 휴식시간을 갖는다는 응답자는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은 어른들만 손전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이 휴대용 전자기기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들에겐 자녀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건 역시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녀를 둔 응답자의 94%가 자녀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통제한다고 답했고요. 58%는 자녀들이 전자기기에 너무 매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45%는 이런 과학기술이 가족관계를 깨트린다고 보고 있었고요. 58%는 소셜미디어가 자녀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실랑이를 또 버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현상을 좀 해소하려면 어떤 좀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제안을 내놨습니까?
네, 미국 심리학협회의 버프카 박사는 이 전자기기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휴식을 갖는 일명 디지털 해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또 소셜미디어에 접속해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정보들을 접하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디지털 해독 기간을 갖는다면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부모들의 경우 자녀들의 전자기기 사용에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부모 스스로가 좋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손전화를 손에서 잠시 내려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플라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hat Girl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H.R. 맥메스터 육군 중장을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맥메스터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이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탁월한 군인 H.R. 맥메스터 보좌관.
1962년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H.R. 맥메스터 신임 보좌관은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의 아버지 역시 육군 보병 출신으로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이었는데요. 맥메스터 보좌관은 과거 부친을 따라 군인이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84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후 이라크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는데 특히 걸프전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73 이스팅 전투를 이끈 주역이 됩니다. 1991년 2월 벌어진 이 전투에서 맥메스터 보좌관이 이끈 미군 제2 기갑연대가 수적 열세를 뒤집고 당시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최정예 기갑 부대를 전멸시킨 건데요. 당시 맥메스터 보좌관은 탱크단 몇 대로 이라크군 탱크 80여 대를 격파하며 대승을 거뒀고 공로를 인정받아 은성 훈장을 받게 됩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라크 전쟁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였습니다. 2005년 제3기갑연대를 이끈 맥메스터 보좌관은 반군이 점령한 도시 탈 아파르를 탈환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당시 미군을 탈 아파르에 주둔시킨 후 야간에도 철수시키지 않고 현지 주민들과 대민 친화 전략을 썼고 지역 주민의 협조로 성공적인 탈환을 이끌어냈는데요. 이는 기존의 미군 전략과는 다른 것으로 선구자적인 전략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육군 중장이자 군사 전략가로 인정받은 맥메스터 보좌관은 육군 능력 통합센터 소장을 맡기도 했는데요. 육군 능력 통합센터는 군의 전투 능력과 다른 정부 기관들의 역량을 통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처럼 풍부한 군사 경험을 가진 대표적인 군사 지략가로 통했습니다.
인기책 저자 반열에 오른 맥메스터 보좌관.
소령 시절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맥메스터 보좌관은 박사학위 논문이 베트남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1997년 베트남 전쟁과 관련한 직무유기라는 책을 발간하게 됐습니다. 이 책에서 맥메스터 보좌관은 1960년대 미국의 군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 장관과 린든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 전략이 실패했고 반전운동을 가져와 미국의 분열을 초래했으며 많은 미국인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미 육군 장교들의 필독 추천 도서에 이름이 올라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맥메스터 중장을 신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하자 며칠 만에 미국에서 인기도서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의 성향.
맥메스터 보좌관은 이처럼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 지휘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가 하면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뒤 장군 진급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또 상관에 대한 직언을 서슴지 않기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성향 때문에 일부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탁월한 군인이자 지략가라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군 내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이 이때까지 한 강연이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맥메스터 보좌관은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연설에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개입하고 우크라이나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냉전 이후 유럽의 정치 질서를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게 바꾸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작년에 또 다른 강연에선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 지명에 대한 반응.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맥메스터 육군 중장을 새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맥메스터 장군은 대단한 재능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General H.R. McMaster is a man of tremendous talent and tremendous experience.
맥메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에 감사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한 특권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 just like to say what a privilege it is to be able to continue serving our nation.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가안보 현황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설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자리인데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 때문에 취임 24일 만에 물러나면서 맥메스터 중장이 신임 보좌관에 지명된 겁니다. 맥메스터 보좌관 지명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주 탁월하고 확실한 선택이란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맥메스터 보좌관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맥메스터 보좌관이 러시아와 적대적인 성향을 보이는 데다 성품상 트럼프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진 않을 것이란 겁니다. 지난 2014년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맥메스터 보좌관을 선정하면서 미래 미 육군의 설계자라고 표현했는데요. 미국 안보의 사령탑에 오른 맥메스터 보좌관이 앞으로 미국 안보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해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HR 맥메스터 신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ave about something, to rave about something입니다. 입니다. So today's phrase is rave about something, right? Then when do you use this phrase to rave about something?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rave about something이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 saw your musical performance today. It was awesome.
Do you think so?
Absolutely. Everyone was raving about your outstanding performance. All your long hours of practice truly paid off.
Thanks for saying that. It means a lot to me. 네, 오늘 학교에서 뮤지컬 공연이 있었나 봐요. 린의 공연을 본 마이키 I saw your musical performance today. 오늘 너 공연하는 거 봤어. It was awesome. 정말 대단하더라 라고 말하자 린이 쑥스러운 듯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네요. 이어서 마이키 Absolutely. 물론이지. Everyone was raving about your outstanding performance. 다들 너 뛰어난 연기에 대해서 열광했다니까. All your long hours of practice truly paid off.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던 게 빛을 발한 거라고 라고 린을 칭찬하네요. 그러자 린은 Thanks for saying that.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It means a lot to me. 내겐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I saw your musical performance today. It was awesome.
Do you think so?
Absolutely. Everyone was raving about your outstanding performance. all your long hours of practice truly paid off.
Thanks for saying that. It means a lot to me. Today's phrase is rave about something. Rave, R-A-V-E, rave about something. 네,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rave about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무엇 무엇에 대해 열심히, 열광적으로 이야기하다 또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집 근처로 놀러 온 친구를 괜찮은 카페에 데려가면서 A famous celebrity may come to today's event. Everyone is raving about it. 있잖아, 오늘 행사에 유명한 가수가 오나 봐.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가수에 대해 열광하더라고 와 같이 말할 수 있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rave about something.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saw your musical performance today. It was awesome.
Do you think so?
Absolutely. Everyone was raving about your outstanding performance. All your long hours of practice truly paid off.
Thanks for saying that. It means a lot to me. 네, 오늘의 배우신 영어 표현, rave about something. Rave about something은 무엇 무엇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하다, 열광하다 또는 매우 칭찬하다 라는 뜻입니다. So think about what you can rave about today.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Washington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볼튼의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당신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look on your face, I see it's true. So tell me all about it. Tell me about the plans you're making. Oh, tell me one thing more before I go. Tell me how am I supposed to live without you?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삼권 분립은 미국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 의회, 대통령을 수반으로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 그리고 법의 적용 및 해석, 모든 법적 분쟁을 다루는 사법부 간의 균형과 분리를 말합니다. 세 기관들 간의 권력 분배는 그 어떤 기관도 다른 기관을 초월해 권한을 사용할 수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기관은 다른 기관이 침해할 수 없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서로에 대해 동의 또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의회는 법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예산과 세금을 심의하고 차용을 승인합니다. 또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의회 60%가 동의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하원과 상원은 모두 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 조약을 비준하고 장관 등 대통령이 지명한 각료에 대한 인준권을 행사합니다. 하원은 대법원을 제외한 연방법원 구성에 대한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해 연방정부 각료에 대해 탄핵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면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연방정부 인사들에 대한 임명권이 있습니다. 대법원과 연방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그것은 폭정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